잠언, 전도서, 아가, 솔로몬의 것이라고 흔히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딱 솔로몬이라고 꽉 집어서 말을 하진 않지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 흔히 이제 아가서는 청년 젊었을 때에 쓴 것으로 기록되고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잠언은 한참 이렇게 왕성할 때에, 그리고 전도서는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한 인간의 그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뭐 1장에도 그렇고 마지막 12장에도 대표적인 구절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전도자의 탄식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헛됨을 말하는 것은 그냥 허무주의, 인생의 그 비관을 말하는 비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들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헛됨, 내 연약함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다. 사실 그 말씀하고 싶어서 계속 헛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전도자가 2절에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다섯 번이나 헛됨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도대체 내게 유익한 게 뭔가? 나중에 이제 이 모든 것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텐데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까지만 봐도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하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헛됨을 이렇게 말하다가 결국은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성취하고 남기려고 애쓰는 자들을, 그러나 결국은 인생은 참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모든 노력, 수고가 무가치하다는 이 비판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어떤 그런 낙심, 비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입김이나 연기처럼 금세 사라지는 이 인간 존재에 대한 묵상,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허무한가, 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을 때에 그 인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 인생이 그냥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내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굉장히 뭐별 요란스럽게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헛되게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또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뭐 노력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상과 통제를 비껴가는 인생에 대한 그 정직한 시인이 바로 오히려 헛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생은 나 하기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흔히 말을 하지만 나 하기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결론을 맺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나친 성취 욕구 또는 깊은 허무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전도자는 인생의 유한함을 우리가 느끼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으라는 거죠. 인생의 참 의미를 찾는 일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연약함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자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연약함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죽어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연약함, 내 낙심, 내 절망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연약함을 깨달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찾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굳이 주님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주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찾다가 진짜 주님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은혜가 내 삶을 덮을 때에 그 연약함, 그 부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고 말하는 그 이유 중에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4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알 때에, 우리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에,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깨닫지 않냐고 나는 완전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나라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신앙생활 더 간절하게 매달리지, 이 GDP가 한 2만 달러, 3만 달러 되면 점점 교회에서 떠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점점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주님 굳이 찾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고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힘들수록 우리나라도 보면 정말 7, 80년대 힘들수록 60년, 70년대 힘들수록 더욱 무릎 꿇고 하나님 옆에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새끼 굶지 않고 그냥 옛날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굳이 찾지 않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여전히 여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헛된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역사와 자연만 관찰하면 거기서 발견하는 것은 허무한 뿐이죠. 왜냐하면 세대가 끊임없이 가고 오지만 세상은 근본적으로 바뀌지가 않고, 또 바람은 바람과 강물들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처럼 요란하게 불고 요란하게 흐르는데 결국 시작된 곳으로 되돌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는 걸 보면 그냥 엄청나게 요란을 떠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갈 뿐이다라는 거예요. 강물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우리 살아가면서 한 뭐 100년 이내에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100년, 지금은 뭐 100살 조금 넘어 살기도 하지만, 그럼 어쨌든지 100년 이쪽저쪽 살아가면서 베리벨 요란하게 떠들게 살고 뭐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게 허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뭐 엄청난 업적을 누리고 또 많은 욕심을 부리고 또 권력욕을 누리고 그래서 그 권력 차지하려고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하는데 결국은 돌아가는 게 한 곳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이제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 엄청난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짓밟고 빼앗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보십시오. 그건 그냥 그 시대 그렇게 하다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갈 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 같고 또 엄청난 바람을 일으킨 것 같은데 결국은 한 곳으로 돌아간 것뿐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 보십시오. 바람과 강물도 대단한 일을 이룬 것 같아도 결국은 여같이 예, 요란하게 흐르지만 시작된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허무하게 반복되는 이 세상만 보면 도무지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이 단조로운 반복, 일상에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이 단조로운 반복에서 세계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어진다. 내가 사는 의미가 느껴진다는 거죠.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물어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계도대로 지어지고 살아야 그게 완전해지는 것이지 행복해지는 것이지 설계도대로 살지 않냐면 결국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더 심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엄청난 부를 누린다 할지도 인기를 누려도 한순간에 무너지면 그걸 견디지 못하여서 자살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유명세를 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돌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버린다. 한때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자살로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헛된 허무함 때문에 그런 허무함. 그런데 이 허무함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우리 인생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면 이 단조로운 이 반복에서 세계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엄청난 욕심을 부리고 살지만 그걸 다 채울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허무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보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보아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다. 아무리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요, 사실은 무엇으로도 다 담을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돈을 부어보십시오, 그 채워지는가? 아무리 명예를 갖다 부어보십시오, 채워지는가? 거기 도달하면 또 그 위에 것을 찾고 그 위에 것을 찾고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밑빠진 독처럼 부어도 부어도 끊임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욕심인 것입니다. 명예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차면은 거기 만족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차면요 또 그 위에 것을 바라고 그 위에 것을 바라고 그래서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강물이 아무리 흘러들어가도 넘치지 않는 바다처럼 눈과 귀를 채울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은 그냥 거기 저수지에 그 바다에 그 항아리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바다에 나를 넣으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밑빠진 독이니까 아무리 부어도 부어도 채우지 않아요. 그런데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은혜의 바다에 바로 주님의 그 은혜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강물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넣어버리면 자연적으로 채워지고 그 항아리를 통해서 흘러 항상 차 있는 상태에서 흐르고 흐르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비로소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그만큼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로지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죠.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4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 비결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13절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워지면, 주님으로 채워지면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때로는 배고픔에 처한다 할지라도, 또 배부름에 처한다 할지라도, 배불러서 교만한 사람이 있고 배고파서 낙심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채워지면 배불러서 주님께 영광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배고파서 더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냐면 배고파서 낙심하고 배불러서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그냥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할 것 없이 다 허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우지 않을 때 바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닙니다.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다시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르켜 이르게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겠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세대들도 이미 있었고, 이미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 아래 삶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갈망하지만 새 것이라 할 것은 애초에 없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새 것을 막 찾지 마십시오. 새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해도 이미 있었던 것이고, 또한 새롭다고 여기는 것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여겨질 뿐이지 이미 있었던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영원한 것이다. 해 아래 새로운 것 찾지 말고 해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게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죠. 죽음의 한계 아래 사는 이에게 없는 이 새것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분에게는 있으니까 새것을 가질 때가 아니라 새것이 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이는 우리가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것을 가질 때가 아니라 새것이 되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것이 되는 것은 늘 주님만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나의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을 새롭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있었던 삶이에요.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고, 또 새벽하고 또 일과 시작되고, 잠자고 밥 먹고 또 잠자고 일어나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면, 비전을 발견하면, 꿈을 발견하면,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을 발견하면 이제 새것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다시 새롭게 내 인생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은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이 헛된 삶 가운데 헛되지 않냐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도요, 주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냐고, 허무하지 않냐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 또 용기 내어 또 도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건강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물질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가정의 평강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또 구하고 응답받고 오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